사도행전 제14장 9절입니다. 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와 바울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을 험해라 하더라. 성막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나도 너희와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도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정한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을 다니게 묵인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가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은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해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께 제사하지 못하게 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에 있는 제 손자가 학교에서 레슬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겼다고 그러고 그걸 이제 영상으로 찍은 걸 보내왔어요. 제 손자가 이제 키가 커서 180이 훨씬 넘었다고 하더라고. 학교에서 자기 친구들과 크고 해서 이제 학교 다니고 자꾸 쪽으로 이제 가라고 해서 레슬링을 하는데 뭐 동생들이 와서 막 응원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멀리서 조그만 그걸 보니까 어느 게 우리 손자인지 잘 표가 안 나더라고. 뭐 뒹굴고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어쨌든지 간에 내 손자가 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그쪽 손자가 누구 집 손자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저 아버지가 저 애비가 막 뒤에서 코치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 생활하면서 한 번씩 저를 보면 제가 자주 생각,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나 거의 막 우스울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형제 목사님 하면 속으로 야 네가 목사야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 지금도 우리 누님이 살아계실 때 왜 동생은 설교할 때 목사님처럼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막 말을 그렇게 하냐고 뭐 어떤데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점잖게 이야기를 해야 돼. 제가 그런 것도 잘 못하고 그래서 어떨 땐 목사님 그러면 네가 목사냐? 정말 그런 질문을 저한테 자주 해봅니다. 저한테 제가 50년 동안 복음 안에 살아도 목사라는 것이 이치기 제가 이렇게 막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을 보면은 여러분이 이런 얘기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제 아내 보고 그랬어요. 당신 좀 더 늙어지면 힘이 없어져요. 지금부터 운동을 좀 해요. 그래요. 제 아내는 그런 거를 그렇게 싫어해요. 싫어도 내가 좀 하라 그러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남편 말고 예수님은 계시겠지만 좀 떨어지면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이유가 많아요. 뭐 어지럽다고 하고 뭐 어떻다고 하고 나 같은 뭐 죽었으면 치더라도 남편 말 한번 들어주겠는데 잘 안 해요. 제일 보면 제 아내 다리가 많이 가늘어졌어요. 막 왜냐하면 제 아내 저한테 결혼하는 그땐 튼튼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그동안 고생도 하고 그래서 내가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 아내가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다 따라가지 않는 나를 그때 보는 거예요. 저도 내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내 인간의 요구가 끊임없이 나를 당기면 나도 그쪽 막 끌려가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있으셨어요. 내가 뭘 잘한다는 마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셔요.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으면 처음 신앙생활을 배우면서 내가 이거 좀 잘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꼭 하나님의 태클을 거신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다섯 번 겪으니까 이 무지한 인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런데도 사탄 내 말 끊임없이 넌 그렇게 뭐 뛰어나진 않아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계속 이야기를 해요. 어떨 땐, 그건 내가 잘한 것 같아. 잘했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그런 마음을 성급만큼 가지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일이 한 번 있었는데, 근호순 목사님이 성남에서 사역을 하실 때인데 그 딸이 태어났어요. 근데 딸이 이제 나서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했는데 퇴원한 날이었는데 제가 승용차가 있어가지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근호순 목사 내외하고 한양 대학병원 와서 그 딸을 아기를 안고 성남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성남으로 가는 그 도로가 쫙 놓였는데 중간중간 횡단보도 신호가 있었어요. 횡단보도 신호가 붉은 불이 나서 난 딱 섰는데 다른 차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한 세 개쯤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붉은 불이 난 그래도 목사니까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돼. 또 서는데 또 다 지나가고 또 가는 또 다 지나가고 세 번을 나는 서고 딴 차는 다 지나가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딱 되더라고요. 나는 신호를 잘 지켜. 그런데 그 꼭대기 내려와 성남 경찰서 앞 딱 지나가는데 사거리에 분명히 나들 파란 분인데 정지선 딱 지나가자마자 빨간불, 노란불 바뀌, 빨간불 바뀌길래 지나갔거든요. 정경 한 사람이 오더니 신호위반이라는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내가 들어갈 때 파란불이었었어요. 이랬더니 이건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내가 파란불 때 들어갔고 중간에 불이 변했으면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꾸 둘이 싸웠어요. 나중에 경찰관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저씨 잘못했다고 한번 해봐요. 아저씨 잘못했다고 한번 해봐요. 얘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겠는데 이건 분명히 제가 들어갈 때 파란불이었습니다. 그게 잘못이 아닌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30일 면허 정지, 그 다음에 벌금 얼마, 끈을 다 끊더니 던져주고는 옆에 시내버스 왔는데 시내버스 타고 가버리더라고요. 할 말도 못하게. 너무 화가 났어요. 분명히 신호 위반 아니었는데 종종 운전하다 보면 교통순경하고 싸우는 사람 봤는데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몰랐어요. 근데 두고두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내가 잘했어. 내가 정말 난 잘해. 하나님이 제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그걸 하면 철저하게 차단하시더라고요. 만일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간섭하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기고만장했을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내 개인의 경험으로 내가 잘했다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그걸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잘했는 건 잘했다 해야지. 그런 하나님 그걸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둔해도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교통과에 찾아가고 싶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나거니 막 왔어요. 한 번은 원주를 가는데 뒤에 아이들 둘을 태우고 제 아내하고 자고 네 명이 가는데 그때는 고속도로 2차선이었어요. 2차선이었는데 가는 거 한 대 오는 데인데 제가 이제 달려간 뒤에 막 고속버스 와서 관광버스 와서 한 1m 앞에는 막 라이트를 켜면서 비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 건너편 차선을 비킬 수도 없고 이쪽을 비킬 때도 그냥 그걸 갔는데 커브가 딱 됐는데 제 건너편에서 승용차인데가 차선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고속버스가 바로 부딪힐 것 같고 안 밟으면 앞차하고 부딪힐 것 같고 정말 새파랗게 질렸어요. 나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내가 살아있더라고요. 차가 지나갔고 옆에 지나갔고 뒤에 고속버스 운전기사 막 지금 막 저기 날 죽이려다 싶어서 막 화가 났어요. 옆에 차를 쫙 밀어놓고 고속버스 가길래 저거 내 거야 또 뒤에 따라갔어요. 한참 따라가니까 그 사람이 빈자리로 차를 세우고 내 곁에 갔거든요. 보니까 모범 운전사예요. 내가 진짜 잘했어요, 그날은. 그래가지고 딱 나왔는데 고속버스, 관광버스 기사가 아니,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너무 열이 받는 거야. 왜 당신 안전거리 안 지켰어?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말이 안 받았으면 안전거리 지킨 거잖아. 아니, 도로교통법에 100km 거리에서 100m, 80km에 80m, 1000분의 1 속도 그게 안전거리 모범운전사 그것도 몰라. 그랬어. 저 털림의 돈미기가 모범운전사 탔던 거라고. 제 아이들은 숨어가지고 차 뒤에 웅크리고 앉아고 제 아는 저를 여보 저 버스에 당신 전도 집회 왔던 사람 있으면 어떡할 거냐 막 싸웠어. 진짜 지금 날 죽이려고 했다고 말이지 우리 아이들. 근데 이제 한참 고함을 지르나니까 야 내가 너무 나간 거예요. 지금 운전, 이거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는지 모르겠어, 이거. 이걸 이래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얘를 막 참고 쏴포함해도 보니까 이게 목사가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아, 여기 다 계셔서 저도 다. 참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사과를 했어. 내가 당신한테 큰 소리 쳐서 미안한데 그 관광버스 생겼다 다 보고 막 그 관광 아내가 막 자기 운전 끌어당겨 나 막 얘를 올리고 막 그랬어요. 우리 집 사람 제일 겁내는 게 누가 우리 집에 왔다가 날 보고 저 모양을 좀 찍어가지고 영상에 올리면 좋겠어. 하여튼 막 그래요. 제가 제 감정이 조절 안 될 때가 참 많고 그런데 쭉 이제 차를 보내고 이제 뒤따라가면서 내가 목사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형제 자매들 앞에서. 뭔데 이제 문제는 다 참을 수 있었는데 그날 고속버스, 관광버스 운전기사가 날 보고 자기가 분명히 전 안전거리를 지켜야 하는데 자기 안전거리를 지켰대요. 왜? 안 닿았으면 안 받아서 안전거리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100km, 시속 100km 떨어져 100m, 80km, 80m, 이건 80km, 80m인데 내가 뭐 오랬다는 생각이 드니까 막 큰 소리가 나오고 우리 집 사람은 저를 보고 늘 막 성격 못 죽인다고 막 그래요. 우리 사람이 저를 보고 하는 얘기 많아요. 발음이 안 돼. 산시 산년 간다고 늘 얘기 놀리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마음이란 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저도 마음을 한 번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으면 끊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옳은 걸 왜 꺾어야 돼? 옳은 건 주장해야지, 강조해야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다 잘한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데 틀린 것 참 많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한 게 주님이 한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여길 때도 많고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면서 혼자 신앙이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시국적으로 많이 어려운 때에 대통령이 탄핵한다, 뭐 탄핵을 당한다 이런 시대에 나라도 나라고 정치도 정치인데 교회를 보는 거예요. 기독교회 역사상 정부들 안 믿는 사람 정치인들도 타락할 수 있고 잘못 저지를 수 있고 그래요. 어느 나라고 하네. 근데 교회가 타락을 했을 때 거듭난 교회가 세속적으로 흘러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 거 보면 나라를 치시더라고요. 그래 좀 정치 잘못해도 교회가 믿음으로 나가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좌편이 어떻고 우편이 어떻고 이런 사람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를 좀 더듬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나를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목회자 한 사람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거의 이제 와서 시간이 있으면 불러다 놓고 오라 그러면 오지요. 신앙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 아니면서도 신앙인 것처럼 알고 있는 믿음도 참 많고 가장 어려운 것은 목회자들은 나는 교회 좀 부흥이 됐어. 전도를 잘했어. 내가 말씀을 좀 잘 전해. 하는 목회자들은 틀림없이 함정 하나를 가지고 있고 거기 빠져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젊을 때 내가 잘했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렇게 싫어한 이유를 요즘 이제 제가 조금씩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 갔다 루스드라는 곳에 갔어요. 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뭐 안전병이가 자기 잘났다고 할 리 없겠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남에 의해서 끌려서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도 바울의 설교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9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믿음이란 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가 말씀 듣고 있는 중에 믿음을 가진지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죠.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사람들이 많아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 침상을 지붕에 달아내리니까 그게 예수님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봤습니다. 그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만일에 이 사람이 중풍병에 예수님 앞에 와서 중풍병이 나았는지 모르겠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상태 같으면 지붕을 뜯거나 그러실 때 안 왔을 거예요. 지붕을 뜯으면 그거 다 수리해 줘야 하고 뭐 그런 뭐 일이 굉장히 많, 웬만하면 안 할 텐데 이분들이 지붕을 뜯을 수 있었다는 이유는 분명히 내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분명히 고쳐주겠다는 그 마음이 그 친구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막 지붕을 뜯을 때 집주인이 가만히 그 뭐 하는 거예요? 나무 지붕을 뜯고 뭐 해요? 막 호암질을 안 했겠어요? 가만히 계세요. 해드릴 테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미 이왕 뜯었으니까 다 수리 더 잘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 친구 예수님과 한번 걸어야 돼요. 걷기만 하면 그거 뭐 지붕 대가 해두시죠. 집 새로 지어줄게요. 하면서 막 아마 그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행동 속에서 만일에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한테 예수님 고칠 수 있었다. 없었다. 그게 불명확했다면 지붕을 절대 뜯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지붕을 뜯은 이유는 만일에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왔을 때 예수님 분명히 우리 친구를 고칠 거야. 그런 친구가 우리처럼 건강하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지붕 가지고 만들어 새 집 하나 지어줘도 되는데 뭐가 문제야? 그런 믿음이 확고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막 믿음으로 여러 마음에 자리를 잡는 것하고 믿음이 없이 그냥 말씀이 머리로 남는 건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한 장군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말하면 귀가 아프도록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읽고 했는데 남한 장군 집에 있는 그 계집종이 만일에 그 마음에 믿음이 없었더라면 포로로 잡혀온 그 자체도 불행이고 집에도 못 가고 가족들도 못 보고 언제까지 종살이 해야 하는 것도 없고 월급도 없고 뭐 자기 직장을 제가 원해온 것도 아니고 한평생 종으로 얼마나 비참하고 어렵겠고 얼마나 정말 슬프고 아버지 보고 싶고 어머니 보고 싶고 왜 나는 남자도 아닌데 잡혀왔을까 싶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딴 사람 다 안 잡히는데 예수 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안 잡혔는데 난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나가 왜 잡혀와? 그런 의문을 마음에 품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의문이 마음에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안 믿는 내 친구 다 안 잡혀오는데 내가 남자들은 전쟁터 나간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잡혀 장군의 집에 특히 문둥병 걸린 장군의 집에 내가 종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문둥병자 같이 살아야 돼. 막 분노, 불평, 원망이 가득 이 계집종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보내신 건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나를 안 잡혀 죽게 하기 위해서 안 잡히게 할 수 없어 그런 게 아닐 거야. 저는 제가 군대 가기 한 달, 1년 전에 영장을 미리 받았었는데 그때 장발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틈이 있어서 군대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 상관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고 동료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고 후배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고 차근차근히 하나님 앞에 군 생활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한 1년 동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갔을 때 하는 그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주는 거죠. 우리 나이 또래에서 하는 군 생활 제일 싫어하는데 저는 교육생으로 통신훈련 4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그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도 그 시대가 제일 그리워요. 이등병으로 한평생 군생활 한다고 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소장님에게 은혜 입고 또 우리 그 교육장교한테 은혜를 입고 친구도 동료들에게 은혜를 입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제 그 계집종이 종으로 살면서 실망하려고 하는 조건 같으면 포로로 잡혀온 것도 실망거리 되고 부모 못 만나는 것도 실망거리 되고 내가 이제 시집을 가겠나 그만 생각해도 기가 막히고 다음에 가족 다시 볼 수 있겠나 다음에 집에 종살이 온 것도 불편이고 그다음에 그 주인이 문둥병 하는 더더욱이 그렇죠. 문둥이 종살이 얼마나 마음에 문제가 돼요. 이거 뭐 정년도 없고 월급도 없고 휴가도 없고 신앙의 자유도 없고 이 자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거 다도 안 보이고 하나님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그렇게 하신 적이 없는데 이것 영광으로 바꾸시겠네.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냐. 야, 우리 장군님이 사만에 계신 선지 앞에 계시면 이 문둥병 낫겠다. 믿음이 생겼어요. 그 자매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뭘 마음에 계획하게 됐냐면 우리 장군이 문둥병 나왔을 때 우리 집 분위기 그 어둡던 분위기 다 사라지고 또 내 위치 나로 말하면 문둥병에 나왔다면 나도 잘해줄 거야. 모든 면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계시증서 나만 장군 아내는 지위도 높고 미모도 있고 돈도 있고 권세도 모든 게 있어도 남편 문둥병 하나 때문에 늘 근심과 고통 속에 사는데 이 종은 종살이를 하면서도 어떤 쪽으로 보느냐 그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 하나님 일하시기 좋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적으로 우리 좀 가난하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서게 되길 바라고 그 부분으로 나타날 때 만 가지를 돕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미국의 손자들 한 번씩 보면은 막 감사한 게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우리 막내 손자는 선일이는 밥을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하루는 저 아버지가 만보계를 태워, 이제 그 걸음 걷는 거 지어놓으셨는데 하루 얘가 평균 2만 보를 걸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 2만 보를 걸으면 얼마를 걷는 거야. 운동하러 가지고 두 달을 못 씻는데요. 뭐 밑바닥이 싹 없어진대. 뭐 잠시도 그래. 얼마를 먹냐면 제가 뭔가 한 3배는 먹어요. 그게 전 너무 감사한 거 왜냐면 우리 시대에 태어나서 저래 먹는데 저거 어쩌겠나 싶은 거예요. 요즘 음식흔한 시대에 태어나서 그 밥 많이 먹는다고 뭐라 안 그러는 거예요. 저도 제가 감사한 게 옛날에는 늙은 사람들 제일 힘드는 게 밥상 앞에 서는 거예요. 양식은 모자라는데 젊은 사람이 이래야 밥을 먹어야 하고 아이들은 자라니까 먹어야 하지만 노인이 아무 일도 안 하는 밥 먹기 미안해가 노인들이 늘 한 소리가 아이고 내가 죽어야 할 건데 왜 안 줬는지 모르겠다. 요즘 어디가 밥 많이 먹는다고 해서 불편한 사람 없어요. 막 눈총 주는 사람 없고 저도 마음껏 먹지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일에 내가 좀 잘났고 옳고 잘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서기 시작해요. 내 성이 두툼, 내가 커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하고 안 맞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싫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맞는 부분만 받아들이지 안 맞는 부분을 그냥 슬쩍 넘어가는 분 많아요. 많아요. 진짜 신앙은 내게 안 맞을 때 받아들이는 건데 그래 역사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날 좀 뭐 도로교통법을 잘 지킨다 운전을 잘한다 성실하게 목회를 잘한다 뭘 잘한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서서히 서가고 견고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내가 다 옳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믿기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기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중풍, 이 좀 뭡니까? 안전병이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 어떻게 자기 마음에 다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보면 그게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때 여러분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옳은 사람이니까. 그럼 반대로 내가 틀린 사람이 되면 나만 장군에게 계주정이 말합니다. 사마리아인 선지 앞에 가면 그 문 앞에 나왔으면 그 이야기할 때 나만 자기가 문 앞에 잘 옳은 사람인데 그 말 절대 안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사를 만나보고 고치고 못 고치고 자기 한 게 다 실패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옳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신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옳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틀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드는 부분을 믿고 따르고 내 마음에 안 될 것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이 안전병이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바울이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되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 그 마음속에 들어가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옛날에 아프리카에 어떤 정글에 추장이 있었어요. 창을 들고 이제 길을 가는데 저만큼에서 아이들이 뭘 가지고 노는 걸 봤어요. 가까이 보면 깜짝 놀란 게 표범 새끼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주장이 깜짝 놀라, 얘들아, 이건 표범이야. 이거 크면 무서운 표범이 돼. 이건 죽여야 돼. 주장이 창을 쳐들었어. 아이들이, 주장님, 죽이지 마세요. 아빠가 정글에서 잡아온 건데요. 우린 지금까지 중밥 먹였어요. 고기를 안 먹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순해요. 보세요, 얼마나 순한가요? 참 순해요. 우리 지금까지 주마무이 괜찮아요. 죽이지 마세요. 아니야. 이 표범, 큰 표범 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아니에요. 절대 이 표범은 순해요. 죽만 먹였거든요. 앞으로 죽만 먹일래 제발 순하니까 죽이지 마세요. 추장이 막 창을 들고 찌르다가 아이들이 막 그러는 거 보고 너무 또 아이들 수습하기 싫어. 아니요, 그냥 놔둔 거예요. 표범을 보고 아이들이 말했어요. 추장님은 괜히 그러셔? 이 죽만 뭐 이렇게 순한데, 진짜 표범이 아주 순했어요. 아주 순했어요. 이제 다 자랐는데, 순한 거예요. 아이들이 숙소에 갈 때 표범을 데리고 가면, 다른 집은 표범 다 도망가고 안전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산 언덕길을 가는데 표범같이 세 아이 걸어갔어요. 제일 앞에 가는 아이가 돌을 밟았는데 그 돌이 받치면 쭉 굴러 흐르떨리며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 언덕을 밑으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와! 저 언덕으로 떨어졌는데 다른 아이들 둘러서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하는 동안 표범 거의 뛰어내려가지고 그 아이 있는 데로 온 거예요. 아이가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서 무릎에 피가 막 줄줄 흘렀어요. 표범이 한참 쳐다보다가 그 피를 닦기 위해서 혀로 피를 닦아주려고 닦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표범의 그 야성이 피가 입에 닿으면 혀에 닿으면서 피의 맛을 느끼면서 짜릿짜릿한 야성이 팍 솟구치는 거예요. 이 표범이 그냥 피를 닦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피를 빠는 거예요. 피를 빠는 거예요. 피가 한 모금 한 모금
표범의 혀에 닿을 때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야성이 막 속에서 기침대. 순간적으로 표범이 팍 그치고 퓨악한 잔인한 표범으로 변해버린다. 무릎에 피를 빨게 만족지 않아서 팍 가슴을 팍 찢어버렸어. 먹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쪽 아이들 둘이 표범아 어디 있는 거야? 표범이 그냥 확 날아가지 아이를 덮쳤어요. 표범아 왜 그래? 가면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두었어. 마저 한 아이가 죽여버렸어. 죽만 먹었을 때 표범의 야성이 막 덮여져 있는 것이 그 속에 없는 게 아니에요. 자신 있었어요. 근데 피맛을 보면서 그 팍 섞어치면서 무서운 표범으로 변해서 세 아이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우리 마음에도 죄의 속성, 육신의 쾌락, 욕망 그런 것들이 잠자고 있다가 세상을 하면 바라보고 세상을 하면 다녀오면 막 그냥 속붙여서 우리 삶을 막 빠르게 육적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육신의 욕구들이 내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고 싶고 내 자신을 다 드리고 싶고 내 생명을 드리고 싶고 내 시간을 드리고 싶고 내 젊음을 드리고 싶고 막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막 움켜먹어버릴 거예요. 그야 마지못해 주일날 나가는 교인을 만들고 성경 한 두 절 읽는 것 기도하는 옛날엔 막 가난해도 내 있는 것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복음을 위해 물질을 드리고 막 그런 마음들이 그런 마음이 죽어있는 거예요. 이번 이정도 선교사가 와서 자기 교회 코트디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남편의 월급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아내의 월급을 반을 주님 앞에 드리고 좀 어렵게 그들은 살았어요. 그들이 그렇게 살면서 교회 많은 본이 돼서 많은 형제아들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 그들은 그냥 물질적인 것뿐 아니고 영적인 것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보면서 모든 형제 자매들이 많이 변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 사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마음을 점점 육적으로 조금씩 왜 내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나 성경 읽는 시간이 많지 않고 세상 속에 빠져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1분의 2분의 1페이지를 읽을 수 있어요. 대부분 보편적인 사람들은 1시간에 60분이니까 1시간에 읽으면 30페이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30페이지면은 두 달이면 신구약 한 번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루에 한 시간씩 읽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4시간인데 5시간 잠을 자면은 보통 젊어 충분해. 5시간 잠을 자면 19시간이 남는데 9시간 생활 속에 바치고 그 10시간을 성경을 읽으면 하루에 얼마냐면 300페이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10시간 성경을 읽고 하루에 300페이지. 하루에 300페이지를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6일이면 신구약 한 번을 읽을 수가 있어요. 10시간이면. 그래서 한 달에 4번을 읽으면 1년에 25번을 읽을 수가 있는데 하루 10시간 성경을 읽고 다른 일을 다 해도 시간을 알뜰하게 하루 10시간 성경을 읽으면 1년에 얼마를 200번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놀랍지요? 그러면 200번을 읽으면은 4년이면은 죄송합니다. 1년에 50번을 읽을 수 있는데 50번 읽으면 4년에 200번을 읽는데 현재 대부분 신구약을 한 번도 안 읽고 목회하는 사람 참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만나보면 만일에 젊은 사람들이 4년 동안 200번의 성경을 읽으면 하루에 10시간씩 읽으면 4년 200번을 읽을 수 있는데 성경에 대해 세계 최고가 돼요. 그리고 그 정도로 성경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성경이 다 이겨져요. 만일에 남한 장군의 계집종이 하나님 함께 계시는 그 부분에 어떤 소망 없어서 알지만 외형적인 것만 본다면 난 이거 뭐야. 어머니도 못 만나고 아버지도 못 만나고 한편 종살이하고 불평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 여우리 계집종이 믿음을 가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포로 되게 하셨는가 하니까 남한 장군이 문득병 낫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저 남한 장군이 문득병 나가에 돌아 무슨 일이 일어날까? 군 장성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회의 시작에 간증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고 모르면 모르지만 나는 제가 이제 문득병 걸려 있었습니다. 아는 분 알 겁니다. 냄새 안 나게 숨기려고 향수 많이 바르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집은 계집종으로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왕에게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지금부터 장군은 진급에 반드시 거듭나야 진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죄에서 한번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서 정신이 훨씬 앞서기 때문에 계집종이 생각을 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느 선교사 그렇게 선교를 잘해요. 그죠? 계집종 한 사람이 가서 그 나라 전체가 믿음으로 터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야,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는 거예요. 저도 복음이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만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서초구청하고 싸움을 할 때 다 이 건물이 뜯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게 명백한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재판에서 이겼고 이 건물이 뜯겨지지 않았을 때 우리 성도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적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셨다. 우리가 못났지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딴 것 전하기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알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배 좀 고프면 좀 어떻습니까? 힘 좀 들면 어떻습니까? 좀 괴로우면 어떻습니까?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딱 제하고 어린이만 다는 그게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루스드라에 전할 때 이 나면서 앉으면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랫동안 표범이 죽만 먹어서 그 야성이 잠들고 있다가 피를 빨 때, 피를 먹을 때, 그 속에는 막 야생, 그냥 막 솟아오르는 걸 아무도 억제할 수 없이 올라왔듯이. 만일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평안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한다면, 암에 걸린 게 무슨 문제가 되며, 사업이 망한 게 무슨 문제가 되며, 어린이 다친 게 무슨 문제가 되며, 고통당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시고 그 일을 열고 계시,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앉은뱅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서 안전병이 된 그냥 그대로 가졌던 마음이 아니고 그 말씀이 안전병이 안에 들어가면서 그 영혼의 역사를 해서 그 마음에 막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세상 이야기들이 그 어느 이야기에 달리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을 잠에서 깨워주고 힘을 주고 일으키는데 느껴보지 못한 믿음 그 말이지. 야, 이게 내가 안전병이 문제가 안 되겠구나. 그래, 저 예수님 믿으면 내 안전병이 낫겠구나. 그 믿음 있는 것이 바울은 표정에서 읽을 수가 있었어요. 야, 이 안전병이가 내 말씀이 들어가는구나. 이 안전병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생각을 세상의 재물,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 커 보입니다. 새 부귀 영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거룩함, 우리가 주와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 이게 아련한 꿈이 아니라 불과 멀지 않아 여러분 속에서 현실로 닥칠 일들이 올 것입니다. 절대. 그러나 육에 빠진 사람들은 세상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복음보다 내 자신의 육체가 중요하고 육체의 욕망 속에 끌리는 사람하고 어떻게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는 비유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중요한 것은 종이 중요하죠. 말씀이 중요한 거죠. 안전병이가 돼서 그저 천대받고 멸시받고 가난하고 헐벗고 어렵게 살던 그였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오면서 오랫동안 깊이 잠들던 그 영을 깨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사해지는구나.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내가 거룩하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럼 이 안전병도 고치겠구나. 그 전능한 하나님 나와 하나네. 이런 생각들이 막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전병이 마음에서 말씀 막 연결되면서 이런 마음들이 막 솟아오르는데 얼굴이 막 변하기 시작하고 달라지기 시작하고 말할 수 없는 믿음이 그 마음에 막 치솟기 시작하는데 세상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귀한 믿음이 귀한 사랑이 그 안전병이 마음에 작용하니까 얼굴이 막 순식간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 갈 때 신영재라고 우리가 신자매 아버지 구원받은 사람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필리핀 가도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면 늘 오전 새벽에는 5시부터 사역자 모임이 있고 나중에 아침 먹고 나면 바로 행사에 가야 하고 마침 또 기빈들 만나야 하고 뭐 장관들이나 이런 분들 또 대학 총장들 상담해야 하고 계속 그렇게 시간이 이어지는데 마지막 돌아올 때 비행기 타는 시간인데 전 밀리언 마일러라서 항상 그 휴게소를 이용합니다. 그 라운지를 이용하는데 저는 한 사람 더 데려갈 수는 근한이었어요. 황효정 장도 같이 가는데 황효정 안 데리고 신형제 같이 가겠다고 왔어요. 신형제가 37년 동안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딸 신동희 자매가 나한테 하기는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1년에 365일을 술에 취해 있어요. 1년에 술 한 채는 시간 5일밖에 안 돼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 신형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더만 그날 술 너무 취해가지고 와서 좀 맑은 척 있을 때 복음 전하려고 다음은 밀었는데 그 사이에 허인수 목사가 가로채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37년 넘게 술 취해 있다 술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교회에 가요. 아침 먹고 오전 내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정신교회에서 얻어먹고 오후에 교회 청소하고 손볼 일 다 보고 저녁 집회에 참석하고 밤늦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 형제 부부 싸웠던가 봐요. 다시 옛날 마음으로 돌아가서 술을 마셨어요. 신동희 자매가 다 나한테 보고를 해요. 알았다, 알았다. 그 이번에 필리핀 같이 갔는데 저한테 뭐 목사님이 제가 오늘 술을 마셨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해서 제가 술을 마셨어요. 신영재 옛날에 1년 360일 술 취해 있었다며 이번에 한번 마신 건 옛날보다 많이 변한 거야. 참 좋은 일이야.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1년에 360일 술 취해 있는데 뭐 한 번 먹으면 그거 대단한 거야. 그걸 다시 안 마실 거야 또. 화나고 못 견디다 한 번씩 마시는 술이니 한 번 마실 수도 있어. 괜찮아. 지난 수요일 날 강동교회를 갔는데 신이 나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은혜로우신 거예요. 그 형제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길 수 없는 술을 마시고 술 깨면 또 막 고통을 막 견디지 못해 그래 참아서 너무 행복한 얼굴에 빛이 나더라고요. 심홍섭이 제2심홍섭이가 됐어요. 그날 간증하면 야, 저 형제 하나님이 깊이 쓰는 일꾼이 되겠더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안전벨을 고치신 주님. 동일하게 우리 속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 우리 속에 내가 오라, 내가 잘났어. 그런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 꽉 잡고 있어서 예수님 역사하기를 다 막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뭘 잘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셨는데 그 이유를 점점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뭘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게 잘한 게 아니고 주의 은혜인데 죄송합니다. 잘못. 그 자리에서 입으로 회개를 해버려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 속에 잘했단 마음이 자리를 잡으면 내 마음하고 다른 마음을 다 잊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이 사람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내 생각에서 그걸 막고 잘한 게 있어야 막아야 하는데 잘한 게 남의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내가 잘못한 거 잘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와서 한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만 못한 신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 평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 막 솟구치는데 그 표정을 아무리 바꾸려 고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말씀을 자, 이 사람 믿음 있구나. 지금 믿고 있구나. 그러면 네가 이 사람 내 말을 믿는다면 일어나 내 자리를 바로 걸어서라 하니까 그것도 들어와서 바로 일어나서 막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면서 우리 온전하게 거룩하게 능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여러 가지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정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내가 잘나서 내가 원해서 내 생각을 믿고 내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익한 인간인 걸 깨닫기 때문에 암만 옳다 내가 옳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옳고 진리가 옳고 내가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면 주님이 우리 속에 너무 놀랍게 능력으로 살아서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 우리 주님은 그냥 여러분 제사함 받은 그 하나만으로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하시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모든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만드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만들어주시고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거 의의를 만들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밝고 깨끗하고 거룩하며 예수님이 만들어준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해져서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은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기 좋도록 만들어지는 마음이니까 놀랍게 일하실 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어느 나라고 혼란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문제가 없는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시지만 반대로 사탄도 짜증낼 만한 일, 화낼 만한 일, 실망할 만한 일 귀찮다는 마음 수없이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마귀 소홀이 되어 각종 어두운 마음이 가득 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의 모든 어두운 생각을 내쫓고 여러분 마음에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열매 맺는 귀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없던 귀한 일을 여러분 속에 행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세계를
만드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는 못나고 못 배우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받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믿음이 그 속에 역사해서 그의 삶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가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많은 사람이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육신 속에 빠져 먹고 사는 데 빠져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이 만드는 세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삶에서 열매 맺는 기중한 삶이 이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